tell her it is lucky for her that I have gone, and I am glad not to have to live without her. Tell her her love was the only real happiness that I have ever known.
그녀에게 전해주게. 내가 떠난 것이 그녀에겐 잘된 일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녀 없이 살아가야 했으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어서 기쁘다고. 그녀에게 전해주게. 그녀의 사랑은 내가 이제껏 살면서 느낀 유일한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이것은 유언이었습니다. 또 평생의 신조가 무너졌음을 시인하는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비로소 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얻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패배를, 죽음을 택합니다. 그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삶을 스스로 폐기하는 용단이었습니다. 스스로 택한 죽음을 통해 그는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순간에 영혼의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델로 델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마지막 감상과 함께하는 토요일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친구죠. 케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존 말코비치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제가 또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겁납니다. 저는 좀 씩씩하게 해볼게요. 죽어가는 사람 말고요. Tell her it is lucky for her that I have gone, and I am glad not to have to live without her. Tell her, her love was the only real happiness that I have ever known.
이거는 정말 나쁜 남자들이 나 너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요.
피디님은 또 주정 같다시네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뭐 한 위스키 두 잔 마시고 어쨌든.
네.
영화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에서 발목 역을 맡은 존 말코비치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그의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교계에서도 가장 문란했던 남자. 발몽의 이 고백은 영화에서만 등장하지만 작가 라클로도 그의 의도에 그걸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죠. 사교계에서 수집해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간행한 서간집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상하는 위험한 관계. 감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마련한 책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에서 위험한 관계의 번역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케일린,
네.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물론이죠. 홈페이지 주소는요, home.ebs.co.kr/engle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and,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 오늘 첫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18세기 프랑스 파리 사교계의 여왕 메르테유 후작 부인과 바람둥이 발몽 자작은 정숙한 투르벨 부인을 놓고 게임을 벌입니다. 만약 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면 메르테유 부인이 그 대가로 하룻밤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이 난 발몽이 투르벨 부인을 상대하는 동안 메르테유 부인은 과거 자신을 배반한 제르크루 백작에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의 신부가 될 세실에게 젊은 기사 당스니를 소개시켜 결혼 전 순결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두 사람은 순조롭게 계획을 완성합니다. 투르벨 부인은 발몽에게 완전히 빠졌고 세실은 발몽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합니다. 발몽은 메르테유 부인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재촉하지만 메르테유 부인은 발몽이 사랑에 빠졌다면서 정말로 상을 받고 싶다면 투르벨 부인과 헤어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발몽은 결국 투르벨 부인을 버립니다. 'One tires of everything, my angel. It is a law of nature. It is not my fault. If then I am tired today of an adventure which has occupied me exclusively for 4 mortal months, it is not my fault. If, for instance, I had just as much love as you had virtue, and that is saying much, it is not surprising that one should finish at the same time as the other. It is not my fault. Hence it follows that for some time past I have deceived you, but then your pitiless fondness in some measure forced me to it. It is not my fault. Today, a woman whom I love to distraction demands that I sacrifice you. It is not my fault. I am very sensible that here is a fine opportunity for calling me perjured. But if nature has only gifted men with constancy, whilst it has given women obstinacy, it is not my fault. Believe me, take another lover, as I have taken another mistress. This advice is good, very good. If you think it bad, it is not my fault. Adieu, my angel. I took you with pleasure. I leave you without regret. Perhaps I shall return. This is the way of the world. It is not my fault. 나의 천사여, 어차피 사람이란 어떤 일이든 시간이 가면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내 탓이 아닙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미칠 듯이 열중했던 연애가 이제 와서 시들해진 건 내 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과장해서 나에게 그대가 가진 정절만큼의 사랑이 있다면 그대의 정절과 내 사랑이 동시에 끝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전부터 당신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당신이 너무나 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미칠 듯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당신을 버리라는군요.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거짓 맹세를 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단 것 잘 압니다. 여자에게는 아집이 있지만 남자에겐 지조뿐이랍니다. 그건 내 탓이 역시 아닙니다. 내 말을 믿고 다른 애인을 택하십시오. 나도 이미 다른 애인을 찾았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지만 혹시 그대가 보기에 좋은 충고가 아니라면 그건 또 내 탓이 아닙니다. 나의 천사여, 이제 그만 안녕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무런 후회 없이 당신 곁을 떠납니다. 어쩌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발몽은 온 자존심을 내걸고 투르벨 부인과 결별합니다. 하지만 메르테유 부인은 보상은커녕 자신의 계략에 노란한 발목을 비웃습니다.
Seriously, Vicomte? Have you left the President? Have you sent her the letter which I wrote for you for her? Really, you are charming, and you have surpassed my expectations. In all good faith, I confess that this triumph gratifies me more than all those I have hitherto obtained. You will think, perhaps, that I set a very high value on this woman, whom recently I so disparaged. Not at all. But it is not over her that I have gained the advantage. It is over you. That is the amusing and really delicious part of it. Yes, Vicomte, you loved Madame de Tourvel much, and you love her still. You are madly in love with her. But because I amused myself by making you ashamed of it, you bravely sacrificed her. You would have sacrificed 1,000 of her, rather than submit to raillery. To what lengths will not vanity carry us? The wise man was right indeed when he said that it was the enemy of happiness. Where would you be now if I had only wished to play you a trick? But I am incapable of deceit, as you well know, and should you even reduce me in my turn to the convent and despair, I will run the risk and surrender to my victor.
"사장님, 정말로 법원장 부인을 버리신 건가요?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만든 편지를 보낸 건가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군요. 기대 이상입니다. 고백하건대, 지금까지 내가 거둔 그 어떤 승리보다도 이번의 승리가 기쁘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여자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난 그 여자한테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한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감미로울 정도로 재미있답니다. 그래요, 차장님. 당신은 투르벨 부인을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재미삼아 놀리면서 창피를 주었더니 당신은 용감하게도 그 여자를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놀림거리가 되느니 그런 여자를 천명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자존심이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자존심은 행복의 적이라고 말한 성현들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발몽은 메르테유 부인의 유희 대상이 투르벨 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발몽은 분노와 치욕을 추스르며 메르테유 부인에게 마지막 화해를 시도합니다.
Long phrases were not required to establish the fact that when each of us possesses all that is necessary to ruin the other, we have a like interest in mutual consideration. There is no question, therefore, of that. But between the violent course of destroying one another and that, doubtless the better, of remaining united as we have been, of becoming even more so by resuming our old liaison, between these two courses, I say, there are 1,000 other to adopt. It was not ridiculous, therefore, to tell you, nor is it to repeat, that from this day forward I will be either your lover or your enemy. I am admirably conscious that this choice will embarrass you, that it would suit you better to beat about the bush, and I am quite aware that you have never loved to be placed thus betwixt a plain yes or no, but you must also feel that I cannot let you out of this narrow circle without running the risk of being tricked. And you may have foreseen that I would not endure that. It is for you now to decide. I am able to leave you the choice, but not to remain in uncertainty. I will add, then, that the least obstacle presented by you will be taken by me as a veritable declaration of war. You will see that the answer I exact from you requires neither long nor fine phrases. Two words will suffice.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차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파멸하는 길이 있고 반대로 이전처럼 한편이 되는 길이 있으면 설사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 더욱 가까운 한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중간에 수많은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순간 이후 당신의 연인인지 적인지를 이전에도 물은 적이 있고 또 지금 다시 한번 묻는다고 해서 우스울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선택하기 힘들다는 것, 당신으로선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더 좋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부간의 답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잘 알 겁니다. 당신이 이 궁지를 빠져나가게 그냥 둘 경우 내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결정권을 주겠습니다. 애매한 태도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작은 장애물이라도 들이댄다면 난 그것을 진정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답시는 길고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단 두 마디면 족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선택하라는 발몽의 으름장에 메르테유 부인은 두 마디로 응수합니다.
좋아요. 전쟁입니다.
메르테유 부인과 전면전을 펼치게 된 발몽은 제일 먼저 당스니를 포섭하려 합니다. 메르테유 부인의 본성과 그녀가 세실에게 저지른 짓을 폭로해서 사교계에서 추방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메르테유 부인은 노련하게 먼저 당스니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발몽과 세실의 관계를 전해들은 당스니는 발몽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몽의 하녀 메르트랑이 로즈몽드 부인에게 전합니다.
'It is with great regret that I undertake the sad task of announcing to you news which will cause you such cruel sorrow. Allow me first to recommend to you that pious resignation which we have all so much admired in you, and which alone enables us to support the ills with which our wretched life is strewn. Your nephew, gracious heaven, must I afflict so greatly so venerable a lady? Your nephew has had the misfortune to fall in a duel which he had this morning with Monsieur le Chevalier Danceny. I am entirely ignorant of the motive of this quarrel, but it appears, from the missive which I found still in the pocket of Monsieur le Vicomte, and which I have the honor to forward you, it appears, I say, that he was not the aggressor. Yet it needs must be he whom heaven allowed to fall. I had been to wait upon Monsieur le Vicomte precisely at the hour when he was brought back to the hotel. Imagine my terror when I saw your nephew carried by two of his servants and bathed in his blood. He had two sword thrusts through his body and was already very weak. Monsieur Danceny was there also, and he even wept. Ah, certainly, he has reason to weep. But it is a fine time to shed tears when one has caused an irreparable misfortune. Rotemungde Manim, 마님께서 하시면 너무도 가혹한 슬픔을 안겨드리게 될 소식을 전해드려야 한다는 게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마님의 조카께서, 오, 하느님, 존경하는 마님을 이렇게까지 괴롭혀드려야 하는 걸까요? 조카분께서 오늘 아침 당스니 기사와의 결투 끝에 불행히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결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주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셔왔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채 당스니 기사와 하인 두 명에게 안겨오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전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분도 잊고 당스니 기사에게 막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는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분에게 건네라고 하셨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중한 서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당스니 기사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동안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못되어 주인님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간신히 종부 성상함 받으셨고 의식이 끝나자마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몽의 죽음. 하지만 연이은 비보가 로즈몽드 부인에게 도달합니다.
'I know you are already acquainted, my dear and revered friend, with the loss you have just sustained. I knew your affection for Monsieur de Valmont, and I participate most sincerely in the affliction which you must feel. I am truly grieved to have to add a fresh regret to those which are trying you already. But, alas, you have only your tears now to bestow upon our unhappy friend. We lost her yesterday at 11 o'clock at night by a fatality which attended her lot and which seemed to make a mock of all human prudence. The short interval by which she survived Monsieur de Valmont sufficed to inform her of his death. And as she herself said, to enable her not to succumb beneath the weight of her misfortunes until the measure of them was full. The Père Anselme arrived at 4 o'clock and remained alone with her for nearly an hour. The remainder of the day was spent in the customary prayers, which were only interrupted by the sufferer's frequent fits of weakness. At last, at about 11 o'clock at night, she appeared to be more oppressed and to suffer more. I put out my hand to seek her arm. She had still strength enough to take it, and she placed it upon her heart. I could no longer discern any movement, and indeed at that very moment our unfortunate friend expired. "'괴로움에 젖어 계실 부인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미 슬픔을 겪고 계시는 부인께 한 가지 슬픔을 더해야 한다는 게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가엾은 두르벨 부인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한답니다. 우리의 벗은 어젯밤 11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발몽님의 죽음 이후 부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동안의 환자가 발몽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다니 진정 운명의 힘은 인간의 신중함을 우롱하나 봅니다. 병석에 누워 발몽님의 죽음을 전해들은 두르벨 부인은 쓰러지듯 제 팔에 안겼고 침대에 눕히자마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부인은 신부님을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내시경 신부님이 오셔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부인과 단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따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부인이 자꾸 기절하는 바람에 기도가 중단되곤 했죠. 마침내 밤 11시경이 되자 환자의 숨이 가빠지면서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부인의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나마 기력이 남아있었는지 제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올려놓더군요. 하지만 이미 심장의 고동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벗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메르테유 부인의 농간에 발몽과 두르벨 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세실은 결국 종교에 귀의했고요. 그렇다면 청춘 남녀의 사랑을 우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을 비웃은 메르테유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르벨 부인의 장례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간 블랑주 부인이 그녀의 최후를 일러줍니다.
Most surprising and distressing rumors, my dear and revered friend, are being disseminated here in relation to Madame de Merteuil. It is said that the quarrel between Monsieur de Valmont and the Chevalier Danceny was the work of Madame de Merteuil, who deceived them both alike. That it happens almost always. The two rivals began by fighting, and only arrived at explanations afterwards, that these explanations brought about a sincere reconciliation, and that in order to expose Madame de Merteuil to the Chevalier Danceny, and also to justify himself entirely, Monsieur de Valmont supported his revelations by a heap of letters, forming a regular correspondence which he had maintained with her, and in which she relates the most scandalous anecdotes about herself, and in the freest of styles. 로즈몽드 부인, 지금 이곳에선 메르테유 부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몽님과 당스니 기사 사이의 결투가 바로 메르테유 부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두 사람 모두를 속인 거라고요. 흔히 그렇듯이 두 연적은 결투부터 했고 나중에야 서로 상대방의 정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진지하게 화해를 했고요. 발몽 자작은 메르테유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당스니에게 알려주었고 또 자기에 대해 당스니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편지 꾸러미를 건네주었고요. 발몽 자작과 메르테유 부인이 규칙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인데 메르테유 부인의 신상에 관해서 아주 추잡한 일화들까지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편지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당순이가 너무 흥분해서 이 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파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Madame de Merteuil, on her return from the country on Thursday, alighted at the Italian Comedy, where she had her box. She was alone in it, and what must have seemed most extraordinary to her, no gentleman of her acquaintance presented himself during the performance. At the close, she entered the withdrawing room, as was her custom. It was already crowded. A hum was raised immediately. But apparently she was not aware that she was the object of it. She saw a vacant place on one of the benches and went and sat there. But at once all the women who were there before her rose as if in concert and left her absolutely alone. This marked sign of general indignation was applauded by all the men, and the murmurs, which even amounted, it is said, to hooting, were redoubled. I was assured that Madame de Merteuil preserved an appearance of seeing and hearing nothing, and that she did not change her expression. But I think this fact exaggerated. Be that as it may, this truly ignominious situation lasted until her carriage was announced. And at her departure, the scandalous hooting was redoubled. It is fearful to be related to such a woman.
"목요일, 메르테유 부인이 시골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전용 좌석이 있는 이탈리아 극장에 내렸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공연 내내 먼저 인사를 하러 오는 남자가 없었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부인은 병소대로 휴게실에 들어갔고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부인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긴 의자 하나에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방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일어나버리는 바람에 부인은 혼자가 되었답니다.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죠. 남자들은 박수를 쳤고 그러면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고 마지막에는 시끄러운 욕지거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군요. 이 치욕스런 장면은 마차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부인이 휴게실을 나설 때 사람들이 엄청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로즈몽드 부인, 저는 제가 이런 여자와 친척이라는 게 끔찍합니다.
이로써 위험한 관계의 마지막 편까지 다 감상을 마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마라톤 미딩을 하셨는데
네.
힘이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도 뭐 좀 그렇고.
그렇죠. 좀 슬프죠.
네, 사실
이게
그렇죠.
트라직 엔딩이네요.
맞아요.
네.
뭐 편지가 아닌 다른 형식의 후일담이 필요할까요? 스티븐 프리어스의 영화는 어떨까요? 존 멜코비치가 나온 그 영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만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네.
영화에서는 이 사교계 냉대를 받은 메르테의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면서 점점 얼굴이 비참해지죠. 눈물이 번지면서 화장도 번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상상일까요?
아 저는 보지를 못해서 아직 모르는데요. 맞다고 하시네요.
네 맞다고 해요.
네네.
근데 책에는 그렇대요. 메르테의 부인이 천연두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제 흉체가 변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걸린 소송에도 패소를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로 야반도주한다라는 내용이라네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복잡한 위험한 관계인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에서는요, 메르테유 부인인 숙부인은 천연두로 미모를 잃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잃고 청나라로 떠나는 결말이라고 해요. 엔딩에서는 또 네네. 이미숙 그랬죠? 이 연기자의 네. 연기가 또 돋보였던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좀 더 원작하고 더 유사한 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군요.
한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발몽이 투벨 부인을 사랑했어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석해서 보여지지만 소설은 그냥 공성전 같은 느낌.
아, 그렇군요.
모든 게 전략이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상대를 엿먹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 매우 차가운 정서라고 저희 작가님께서 참고로 이렇게 노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차갑죠?
네, 차가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랑 이야기이긴 한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스물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좀 차갑고 냉담하고 아픈 현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발몽이 투르벨 사랑했어. 어그리 하시나요?
사랑은 했겠죠?
알 게 뭐예요?
물어봐야죠, 직접.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위험한 관계의 오늘 마지막 회와 함께한 음악은 순서대로 Janelle Monáe의 Cold War, 그 다음에 Eric Carmen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들으셨고요. Edith Piaf의 샹송 Him L'amour 사랑의 창가를 Patricia Cass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토요일 영미문학관의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25일부터 영미문학관은요 1시간 앞당겨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꼭 달력에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감상할 책은요. 로빈 훗의 몸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on Monday.